요즘 소문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소문들 제법 많은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소문이 많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쓸데있는 소문이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한 사람이 또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 예수라는 사람이더라. 그분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치시고 또 본인에게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아픈 사람들 다 치유해 주시고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푸시더라. 또 그분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이번에 증거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권세와 권위가 그분의 가르침 속에 있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문이 유대 땅에 잔뜩 퍼졌지요. 그러다가 한 나병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제발 조용히 하라고 소문 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쳤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광고를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이번에는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오셨어요. 그 집이 학자들은 뭐 베드로의 집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집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집에 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2장 2절입니다. 우리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말씀하셨어요.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뭐그 이상한 데서 얘기한 도가 아니라 여기서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그 말씀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지붕이 막 뜯어지면서 중풍병 잔 사람이 침상을 매달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누구를 봤느냐? 그들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준 사람이 바로 그들이죠. 그리고 중풍병자 그 자신도 포함됩니다. 다섯 명. 여러분, 네 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런 몇 주간 계속 지붕만 쳐다보면서 저 지붕을 어떻게 뚫나 이렇게 했는데, 유대 지붕은 비교적 뚫기가 쉽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나무로 이렇게 기둥하고 그 위에다 집어지고 그 위에다가 흙을 쌓고 그 위에다 좀돈 있는 집은 흙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기와처럼 쌓는 그런 집이라서 이렇게 해치고 뜯으면 얼마든지 뜯을 수 있는 집이죠. 이네 명의 사람들이 문둥 중풍 환자를 내릴 때에, 구멍을 뚫을 때에 이 구멍을 어느만하게 뚫었을까요? 엄청나게 크게 뚫었을까요? 중풍병자 내룰 만큼 뚫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뚫겠어요? 중풍병자를 내룰 만한 크기로 이렇게 뚫겠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많이 뚫으면 나중에 또 복구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뚫었겠죠? 그래서 그 적당한 크기로 이제 그 환자를 내렸지요. 자, 환자가 내려졌을 때에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지붕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 중풍 환자를 내려준 네 사람을 예수님이 잘볼수 있었을까? 이게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이게 잘볼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 예수님 앞에 내려진 이 중풍 환자는 뭐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잘볼수 있는데, 그 중풍 환자를 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네 사람은 이렇게 조금 보이거나 가리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네 명 중에 뭐 한두 명이 얼굴을 글로 쑥 내밀어서 예수님만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네 명의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이름도 없죠,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같이 보시고 중풍병자와 합쳐서 그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 잘 보시는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잘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들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주인공 뒤에 숨겨져 있는 많은 조력자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조명을 설치하고 무대를 세팅하고 그래픽 작업을 하고 음향 작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의 결과물로 영화가 나오지만 정작 영화를 보는 우리는 거기에 등장하는 몇몇 배우들만 기억하고 그것을 화제 삼아서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자기 귀에 들려지는 것만 보고 듣고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맛있는 요리를 하면 그 여성분들은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셰프를 보고 아마 열광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것을 또 잘 먹는 사람들을 보고 또 야단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요리를 가능케 했던 그 식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새우도 있고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것을 재배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수고한 그 농민들과 어민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고들은 우린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먹는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 태국 땅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데 그 태국 땅은 이상하게도 그 납치와 또 감금이란 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노예들의 그 피와 땀으로 그 새우란 것을 양식해서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 숨겨진 내면은 우린 잘 몰라요. 그냥 눈앞에 드러난 것만, 새우 맛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셔. 이 화려한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기구한 인생들의 희노애락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하소연들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들었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밤낮 고생해서 뭘 하나 만들어뒀는데 뭐 오늘 보니까 엉뚱한 별 노력도 별로 안 한 사람이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빠르게 상사한테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다 공로를 차지해서 일할 맛이 안 난다, 이러한 하소연을 직장 다니는 남자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한계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하는 부분을 몰라주면 섭섭할 수가 있죠. 뭐 그거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세요, 안 보세요? 가려져서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일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숨은 곳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를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영화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몽길이라는 그 등산가에게 묻지요. 교수 생활할 때 선생님이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등반은 어떤 등반입니까? 학생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물었습니다. 최초의 뭐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사람이 누구냐, 산소통 없이 막 등반한 사람이 누구냐, 20자를 먼저 등반한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러한 관점으로 물었는데 이 어몽길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등반은 자신이 죽을 줄을 알고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조란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영하 40도의 날씨를 뚫고 그 야밤에 11시간을 묵묵히 등반한 고 백준호 대원의 등반이 제가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등반입니다 라는 대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물어보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영광된 자리, 인정해 주는 자리, 칭찬해 주는 자리, 물론 이런 자리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숨겨진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 그 한 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는 성도들의 모습,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오늘 이렇게 나와서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성도의 모습,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네 명 엄청 수고하셨어요. 그 중풍 환자 메고 와야죠. 사람들 안 되니까 짐을 뜯어.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얻은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것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그들이 오직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메고 온 중풍 환자 깨끗이 치유되는 죄사함의 은혜를 자기들이 메고 온 그 중풍 환자가 받았구나, 그 기쁨만 있지 사실상 네 명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만 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엉뚱한 사람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요? 하늘에서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슬퍼하고 슬퍼하라.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꼭꼭 읽어보세요. 산상수훈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교훈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다섯 명의 믿음.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죠. 그 중풍병자 자신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큰 은혜 속에 역사함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을 피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저는 이런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실천하는 믿음.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속의 믿음과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피해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실천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은 생각과 실천을 포함한 믿음입니다. 2016년도 연초에 여러분들 작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작심들. 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작심이 그 다이어트 작심이라고 그래요. 살 빼야지, 또 금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전도는 원래 꼭 해봐야지, 뭐 이러한 작심들을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 뭐 잘 아실 테고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새벽이나 금요 심야에 중보 기도에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지키지 않으면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이 생각의 믿음에 멈춰져 있어요. 실천하는 믿음으로 잘 이어지지 않아요. 또 잠시 실천하다가 포기하고 멈춰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그 방해물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비켜주면 되는데 안 비켜줘요. 전부 자기 코가 석자니까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린 사람에게,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큰 걸림돌이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방해하면 사람을 뛰어넘어 지붕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붕으로 가면 돼요. 자꾸 그 사람 이렇게 해치고 그도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 성령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발상의 전환이지요. 이 날아가네요. 발상의 전환이고. 사람 때문에 막히면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람 때문에 막혀서 더 못 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뚫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내 평생 기도해온 저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지붕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뚫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있습니다. 10년 묵은 사람, 20년 묵은 사람, 이 중풍병자는 뭐 한 3, 40년 좋게 지났을 것이죠. 수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지붕을 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올해 2016년에는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서 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또 아셨어요. 그 중심에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냥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깊고 깊은 마음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주일날 저기 이제 공동체별로 만남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의 장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다면서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물어볼 길에 마침 잘 됐다고 질문해도 되냐고, 그래서 질문하라고 제가 성경에 관한 이런 질문을 뭐 얘기하고 이런 것 되게 토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주변에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권사님 계셔도 괜찮다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질문하시라고, 다음에 또 언제 보시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얼마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정말 궁금했는데 목사님 혹시 머리가 가발이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했죠. 땡겨보세요. 이 가발로 아는 분들이 많은, 우린 서로를 잘 몰라요. 이렇게 진짜 머리인데 가발로 이렇게. 저도 여러분은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아세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세요. 예수님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사연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또 마음에 어떤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아세요. 나를 잘 안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나의 사연을 안다는 것은 위로가 되지만 나의 죄와 부끄러움과 실수와 잘못, 내 속의 그 어두움을 다 안다는 건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죄가 다 보여요. 막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래서 막 그쪽 지역에 막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신통하다고 많이 왔어요. 새로 개척을 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문 닫았어요. 왜요? 내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죠. 어떻게 갑니까? 내 죄를 다 아는데. 못 가요.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숨겨진 죄를 다 안다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불편하죠. 저도.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 잘 잊어먹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안다는 것 한편으로 좋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불편한 생각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약점과 죄와 단점과 이런 걸 알면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나를 골탕 먹이거나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써먹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와 약점과 단점과 어두움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람과 예수님이 전적으로 달라요. 오늘 중풍병자, 여러분 꼼짝도 하지 못하면서 그 침상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모습 보이고 싶겠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추고 싶겠죠. 누군들 그 모습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어두움과 약점과 죄악들을 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낼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작은 자만 딱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는 좀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 같아요. 테크논입니다. 헬라어로. 뭐냐? 이게 그 뜻이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아들로 나오죠. 이 작은 자보다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아. 내 자녀야. 이 작은 자란 표현이 원래 헬라어 원어 뜻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우리의 신은 불러주세요. 아들아, 딸아, 잘 왔다. 기다렸다. 잘 왔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나올 때에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깊이 깊이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는, 말씀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한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더 깊이 깊이 나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아직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라내 이끌어내는 네 명의 사람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없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알아주시고 부족한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깊은 기도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값진 것들로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풍성히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시고 뚫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뚫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